신명기 2번 메시지 요점들. 신명기에 있는 요점들을 생각해 보기 전에 나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에 관하여 좀 더 말하고자 합니다. 11절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말씀에 관해서가 아니라 계명에 관해서 말하는 것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12절부터 13절은 계속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에 있는 그 명령이란 호흡으로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십니다. 14절에는 계속하여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계명에 관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관해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로마서 10장의 바울의 해석이 없이 11절부터 14절까지를 읽는다면 우리는 이 구절들을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적용하지 못했을 것이며 성육신 안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죽음 후 그분의 부활 안에서 음부로부터 나오신 분이신 그리스도께는 더욱 적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30장 11절부터 14절에 관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이 구절들에 관한 바울의 인용과 해석을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6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신명기 30장 12절을 해석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신명기 30장 12절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에 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절을 주의해서 살펴보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언급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절의 그 명령, 즉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말씀입니다. 전 성경은 말씀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합니다. 그리스도는 우주 안에 유일한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참 말씀이십니다. 어떤 다른 말에 관해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바울이 이해하는 바로는 그 명령을 모셔 내려오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2절에서 좀 더 심오하게 표시된 것에 관한 바울의 관점에 따르면 이 구절의 그 명령은 말씀을 뜻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모셔 내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3절이 바다에 관해 말하는 데 반해 바울은 이 구절에서 음부에 관해 말합니다. 실제로 바다는 음부의 입입니다. 계시록 9장은 적그리스도가 음부에서 나올 것을 가리키고 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각기 다른 두 곳에서 나오지 않으리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가 바다에서 나온다는 것은 음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다는 음부의 입입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서 바울의 요점은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가 음부에서 올라오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올라오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말은 음부로 가는 것이 죽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에 음부로 곧 죽음과 어두움의 마귀의 세력의 영역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음부로 가셨으며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곳에서 나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0장 6절과 7절은 거룩한 말씀에 관한 바울의 연구가 깊다는 것과 그의 연구에서 그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에 더욱 심오한 의미를 만졌음을 계시합니다. 그의 해석에 있어서 이 구절들은 성육신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바울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에 있는 말씀은 호흡이신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와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을 합쳐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완전한 그림을 갖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되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되셨고 음부로 가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생명주는 영이 되셨음을 봅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호흡이심으로 공기와 같이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할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그들의 입과 그들의 마음에 있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긍휼로 우리의 눈을 여시어 바울이 했던 방식으로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이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절들이 성육신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사 생명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내쉬어진 바로 그 호흡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예수라 이름하는 한 사람으로 성육신 되신 하나님이며 우리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며 장사되셨고 음부로 내려가셨고 음부로부터 부활하셨으며 부활 안에서 거룩한 호흡인 생명주는 영이 되셨음을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생명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나아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우리의 음식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것입니다. 신명기의 이 구절들과 마태복음 4장 4절,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놓고 신명기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 주 예수님과 바울을 따라가 보면 우리는 신명기 안의 모든 말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되풀이된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다시 말씀하심입니다. 성경 전체가 한 권의 신명기이며 성경 전체가 신명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책에 있는 아홉 가지 요점들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대변자인 모세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그 자녀들에게 말하는 나이든 사랑 많은 아버지와 같았음. 신명기의 첫 번째 요점은 하나님의 대변자인 모세가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그 자녀들에게 말하는 나이든 사랑 많은 아버지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성경의 어떤 다른 책들에서보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한 사람의 대변자를 통해 말씀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명기보다 욥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맞지 않습니다. 욥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거기에는 또한 인간의 의견과 논리와 철학과 심리학에 따라 말한 욥과 세 친구들의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젊은 사람 엘리후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욥기는 신명기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지 않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한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 자신이 느낀 무엇인가를 표현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그의 말은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바울의 말과 같습니다. 그 장에서 바울은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의견을 나타낸 후 그는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으로 짜여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의견은 신약에서 거룩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말함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과 하나였으므로 그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었습니다. 그 원칙은 신명기에 있는 모세의 말함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모세는 80세부터 120세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잠겨지고 적셔졌을 뿐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으로 짜여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 한 사람의 대변자를 통해 말씀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적 행정에 대하여 말함. 신명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경륜적 행정에 대해 말합니다. 모세는 사랑 안에서 훈련받았으며 하나님의 통치적 행정에 대한 체험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에서 통치적 행정이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이 책을 상세히 읽어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심지어 하나님의 통치적 행정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사랑에 대하여 자주 명백하게 말해주지만 하나님의 통치적 행정의 문제는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깊이로 들어가 볼 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다루시는 것이 일종의 통치적 행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심으로 그 자녀들을 버릇없이 기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통치적으로 다루시는 완전하게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완전케 하시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한 모세에게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그냥 지나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조차도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에서 그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반역적인 백성에게 놓아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반석을 한 번 치는 대신 그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모세는 좋은 땅에 들어갈 권리를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 땅을 바라보도록 허락하셨으나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적 행정인 하나님의 통치적 다루심에 관한 하나의 예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깊으신 하나님이며 또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징계하시는데 이는 그분께 그분의 통치적 행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통치적 행정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체험이 많았기 때문에 신명기에 기록된 바와 같은 다시 들려주는 것을 행할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청중인 이스라엘 자손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에 있어서 체험이 많았음. 청중인 이스라엘 자손 또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에 있어서 체험이 많았습니다. 대변자나 청중 모두가 체험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과거에 대한 회상으로 시작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다시 들려주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 제2세대,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40년 동안 그 백성을 다루신 것에 대해 그들이 아비들로부터 들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들은 것을 통해 매우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세가 말하는 것을 받을 만한 바람직한 청중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체험이 많은 자로서 바람직한 연사였으며 새 세대의 사람들 또한 체험이 많은 자들로서 모세가 들려주는 것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바람직한 청중이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좋은 땅인 약속된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하여 민수기를 보충하는 말씀임. 이 책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좋은 땅인 약속된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하여 민수기를 보충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중심에 주의하며 하나님의 임재하는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약의 원칙도 동일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을 누리는 데에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에서의 가르침은 신약에서의 가르침과 동일합니다. 그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되어야 좋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들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느낌이라면 우리는 신명기가 그리스도이신 말씀으로 충만한 책임을 상기해야 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유지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민감한 감정에 주의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들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말씀을 통해 아침마다 부흥되고 또한 말씀을 통해 매일 승리하는 한 우리는 좋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을 사랑과 의의 하나님으로 말함. 이 책은 하나님을 사랑과 의의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통치 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과거의 인도하심과 미래의 다루심에 의해 입증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실함에 따라 그들 가운데서 행정하십니다. 그 원칙은 오늘날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모든 것을 포용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매우 엄격하고 좁으십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은 광대하십니다. 그분의 공의 안에서 그분은 협소하십니다. 그분의 공의 안에서 그분은 자주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할 때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도들은 주님의 회복 안에서조차도 너무 자유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을 한번 만지고 나면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공의로 다루심으로 우리도 또한 완전하여 의롭게 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좋은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유업으로 받고 소유하고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일의 생활 속에서 모든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적 행정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할 것이 요구됨.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적 행정에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할 것이 요구됩니다. 유업을 받을 자들은 유업을 주시는 분과 조화됨으로써 그분이 그들의 생활과 싸움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조화를 이루는 데 요구되는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별되셨으므로 우리도 또한 성별되어야 합니다. 유업을 주시는 분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조화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싸움에서 함께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회상에 있어서 이 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람의 실패를 지적해 줌. 과거의 회상에 있어서 이 책은 한편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을 알 수 있게 하여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적해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 기쁘시며 그분의 손길은 의로우십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책은 사람이 자신을 알아서 자신을 정죄하고 겸손하게 하며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도록 사람의 실패를 지적해 줍니다. 이 책의 의도는 사람의 역사를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조정될 수 있도록 사람의 과거의 실수들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미래관에 조망함으로써 이 책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알고 또한 사람의 참된 상태를 알 수 있기를 기대함. 미래관에 조망함으로써 이 책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알고 또한 사람의 참된 상태를 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의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한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기쁘시며 우리를 다루시는 데 있어 의로우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이 실패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곧 신실하신 그분께 신뢰를 둘 것입니다. 결국 이 책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분의 뜻과 미리하심을 따라 그분의 충만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줌. 결국 이 책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분의 뜻과 미리하심을 따라 그분의 충만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데 실패하며 신실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공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의 상태가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실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가 그분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려는 그분의 의도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백성들을 꾸짖는 데 있어서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끝부분에는 모세의 노래와 모든 지파에 대한 그의 충만한 축복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은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고 그 안에 살고 그것을 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공이었으며 자랑과 영광은 그분 이외에 누구에게도 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계시된 것은 성경에 전체적으로 계시된 것입니다. 전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이 깊으시며 의로우시며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패배하였으며 미래에 얼마나 실패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신실치 못함과 패배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도 그분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여금 풍성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분을 소유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그분을 살도록까지 하실 것입니다.